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Galatians chapter 4 verses 21 through 31.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Galatians chapter 4 verses 21 through 31.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Tell me, you who desire to be under the law, do you not listen to the law?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one by a slave woman and one by a free woman. But the son of the slave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while the son of the free woman was born through promise. Now this may be interpreted allegorically. These women are two covenants. One is from Mount Sinai, bearing children for slavery. She is Hagar. Now Hagar is Mount Sinai in Arabia. She corresponds to the present Jerusalem, for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But the Jerusalem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for it is written, Rejoice, O barren one who does not bear, break forth and cry aloud, you who are not in labor. For the children of this desolate one will be more than those of the one who has a husband. Now you, brothers,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But just as at that time he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him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so also it is now.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slave woman shall not inherit with the son of the free woman. So, broth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but of the free woman.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케이, children,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 that we hear from you.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and help us to understand the gospel once again. W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Girls, when do you feel free? When do you feel the most free? Yes, I'm free. When would you feel that? Is it just a life without rules? If there is no rule in your house, would you feel free? Nobody tells you what to do. No curfew. You have to sleep by a certain time. If there's none of that, then would you feel free? Unlimited internet time. Unlimited shorts. All you can eat. All the chocolates, ice cream, snack. Would you like that? I can be honest. If you do that, by the way, you will end up ruining your life, your health, Your prospect for the future all just goes down the drain. If there's no rules, right? But on the other hand, if your life is just all about rules, you have to follow this and that, and just rule after rule and duty after duty, how would you feel? So the question is, what is true freedom that actually benefits? True freedom comes from knowing and serving and enjoying true God. Do you really want to be truly free? Then you have to know the true God. You have to serve the true God. And you have to enjoy the true God. You know real freedom when you are free from sins and sinful habits that keep you from knowing God. So, the freedom you're talking about is all the things, freedom from all things that keep you from the true God. Yes? If you're with God, then you feel free. Whatever hinders you from getting to know God more, that's what you should be free from. If you are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Is that true? What do you think? Do you believe in your heart right now? You don't have to move anything. You have to say anything.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ask yourself in your heart, do I believe in this person, Jesus? Nobody is forcing me to believe, but when I think about this person, I believe in this Jesus to be the Son of God. He's my Savior. If you believe that, then I'm going to tell you, you are already free. You're free to know God, to serve God, and enjoy Him. Just to remind you of the passage we just read, there are a lot of things in here. I just want to point out a few things. Apostle Paul is talking about Abraham. Abraham had how many sons? Two sons. Who was the first one? Ishmael. How did he get Ishmael? Through Sarah? No. The other woman, who was a slave to Sarah. Her name is Hagar. When they were growing old, they thought they're not going to have any sons, so Sarah gives her slave woman to her husband to have a, because she's younger and everything. So they got a child. His name was Ishmael. They thought now God can bless them through this Ishmael. But that was according to what they thought. Men's wisdom. But there was a second son. What's his name? Isaac. Isaac. Do you know any Isaacs among your friends? No? Isaac. Isaac is given to Abraham when he was how many years old? How old? 100 years old. Can you imagine 100-year-old father? How old is your father? 100 years old? No. But this 100-year-old man had a son. Was it man's wisdom? Man's way of doing things? No. It was through the promise. Girls, you are Christians by the promise of God. God promised to Abraham, your offspring will be many, and among those offsprings, your names are in them. You became Christians not because somebody forced you to. You became Christian because God promised His Son, you will have these children as yours. And you're free because of God's promise. And you are free because you're children of the free woman. If you believe in Jesus and say because of faith in Him, you're not like Ishmael, but like Isaac. You're saved because of God's promise given to Abraham an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Son, Jesus Christ. So, me close with this. If you are free, how should you live your life? If you are free, live like free people. Act like people who are actually free. Don't do things because somebody asked you to. Why are you sitting in the front today? Because somebody asked you to? Yes. Sit here next week or anywhere you like because you want to worship God. Okay? You want to worship God and live as free people of God and speak like that and live your life of freedom in Jesus Christ.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Son, Jesus Christ. Thank you so much that you made us free from sin and death in Christ. So would you help us now to live that life according to the Spirit. We thank you so much.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자유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오늘 마음속에 들여다보았을 때도 삶을 들여다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자로 만드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했다라고 느끼세요? 혹시 오시기 전에 죄를 짓고 오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느끼기 힘들겠죠? 오늘 아침에는 죄 안 지셨습니까? 아, 지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죄와 씨름하면서 사는 삶이 저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나요? 만약에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은 저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계속 놀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요즘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겠죠. 여기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때 죄의 사슬에서 놓인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앞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 지 좀 몇 주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새기시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왜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나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막 기뻤어요? 아니면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죠. 왜요? 기껏 희생해서 힘든 고난을 거쳐가며 겪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줬는데 바울이 잠시 떠난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통해서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 왔다 갔다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이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비유로 들면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그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하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자기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할 때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 법조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정말 율법을 따르려면 율법의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라, 이해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에 예전에 전현재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크게 창성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는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결국 아들들을 가지기 위해 그 부부가 술을 씁니다. 첫째 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본처이며 자유한 여자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늘 평소에도 집중해서 들으시지만 오늘은 특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본문을 읽을 때는 그 두 언약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본문을 가지고 풀어서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창세기를 보면서 저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이다, 자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 그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례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죽여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합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을 때는 본처를 통해서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젊은 여자를 구해다가 처부를 삼아서 다른 자식을 낳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의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가를, 애굽 사람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함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 보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차 아니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 자녀, 그 자식이 너의 언약을 이어가는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장 다음 장인 18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일어서서 그 사람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면서 굉장히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서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모습을 영적으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나그네를 맞는 모습이 아니라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도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람들이 보통 아이를 낳으려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임신해야 되는데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번에는 사라가 듣습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멘하고 받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원하긴 하겠는데 그게 설마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믿고 받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소원이 사라가 낳는 아들 하나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 웃고 에이 놀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능하다, 아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주시옵 벗어라고 거절하고 사용했던 것이죠. 저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불가능한 것인데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년까지 아멘하기로 해놓고서 진짜로 이루어질까 생각해 내년 이맘때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 계속 사람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사건이 성경 율법 가운데 기록된 이유는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 신약의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언약은 시내산으로 비롯된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은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그가 상징하고 있던 가르침이 있었는데 상징하고 있던 것이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비롯된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소위 말하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딴 사람들도 아니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분들이시니까 모세 언약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고 어기면 멸망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던 율법 언약입니다. 하갈이 그 율법 언약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갈과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무슨 얘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까 그때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바울의 때에도 아직 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어떡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 받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그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모세 언약에 따라서. 하갈은 그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그 모세 언약에 속한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26절을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성전에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원래 이방인들로서 어차피 모세 언약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늘 성전에, 하늘 성막에 그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그 언약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거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하실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리마인드해 주는 그런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지 않고 남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게 만드는 기억하게 하는 그 하늘에서의 제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바로 우리 어머니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서 54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적어도 이 말씀 하겠죠? 이거는 잘 몰라도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종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3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데 장차 일어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종이 보내어져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그가 모든 백성의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방금 인용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한때 망하였구나 하는 백성이 다른 왕성한 제국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엉뚱한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는 모세 언약에 속한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 백성들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을 듣는 교회들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제사의 유익을 얻은 새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만 자가 성령을 따라만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모세 언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 얻겠냐 하고 우리의 의를 세우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 되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이제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남 당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 패밀리에서 있었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모세 언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쫓겨남 당하고 이제는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야 되는데 교훈 네 가지와 적용 네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율법의 구속을 받던 옛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내년 이맘때쯤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어떤 거 생각하셨나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랬던 거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불가능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마음이 진짜로 바뀌어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예수님 정말 순종하게 되는 사람 바뀌는 거 이게 진짜로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서도 이건 안 돼요. 언제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싸움 날 때 드러나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다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과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을 이상에 살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적용 네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유함을 느끼고 누리고 있으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로부터 씻음 받은 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자유를 느끼게 하니까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2025년도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람을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삶은 외형적으로 어떠어떤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이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이 딱 되고 홀수 달 마지막 주에 볼티모 그 홈리스 아우리치를 가고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친교를 맡았고 내가 안내를 맡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라는 여러 가지 크리스천들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라든지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라든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실 것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매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약속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기뻐서 주일날 예배를 가고 싶어라는 식으로 움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섬김 하나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새 언약 백성인 것을 알고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모든 죄사함을 다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알고 마음에 든든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뜨겁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태초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저희가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